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의 네 번째 아들 유약한 이스보셋을 앞세워 배후에는 막강한 실권을 잡고 있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장세워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파 간의 갈등과 피치 못할 전쟁들이 빚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쇠퇴하고 몰락의 길을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섭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 에서만의 왕으로 등장을 했고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이스보셋 왕의 배후에서 실권을 잡는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파워를 잡고 있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미약한 것 같은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사울의 왕국은 점점 쇠퇴하더라.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왕조 집은 약하여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개인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지금 다윗이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환경을 봤을 때 미약하고 연약하고 또 사면처럼 문제가 둘러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지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정 왕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나라라는 거는 거기에 왕이 있고 주권자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전심으로 힘을 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마음, 그리고 결정,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부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의 리스트가 6명이 나옵니다. 고대에는 많은 자식을 두는 거, 특별히 많은 아들을 두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번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대 왕들은 많은 와이프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고 특별히 많은 아들을 두는 것이 왕의 권력과 그리고 권세로 간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더라,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즉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한 와이프를 통하여 여섯 아들을 낳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번영인데 와이프들이 다 달라요. 여섯 명에서 여섯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전체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빚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또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똑같은 원리와 진리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과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낙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곧 빚고 계세요. 우리가 1절을 봤을 때 우리 같으면 우리가 급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7년 반을 다윗이 헤브론에서만 왕이 돼서 7년 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또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더라.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잔전한 이 세력을 통하여 사울의 왕가를 세우는 것은 반역 정부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이 왕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전능하고 능력이 있는데 이 사울 왕국은 반역 정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천둥 벼락을 싹 쳐가지고 싹 없애고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빨리 왕으로 등장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국을 세우지. 다행히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 인간 보기에는 천천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격의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프리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It takes time to mold us.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더 순종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같으면 그 전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어른이 돼가지고 주님의 장성한 길처럼 자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고생을 안 하는데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들어오고 어그러진 마음들이 있고 병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그러진 성격이 있고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고 믿음도 강해지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강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더라.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아들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 와이프 이름들이 나와요. 출신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외적으로는 다윗의 왕가는 아들도 많이 나면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울의 왕가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도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몰라 그래요. 다윗의 왕국은 번성해가고 강해가고 사울의 왕조는 무너지는 것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열방의 나라들처럼 많은 와이프를 두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걸 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말, 병거 그런 군사무기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건 철저히 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전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병거들 굉장히 그 당시에 파워풀한 전쟁 무기죠. 말발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도 정복전쟁을 할 때 말발 힘줄을 끊으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야. 다윗이 철저히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 많은 와이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이 미혹된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열방의 그 왕들처럼 이 많은 와이프들을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죠. 점점 성숙해가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에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수가 흘러나오고 잘못 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못 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잘못 심은 것들이 있지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100% 잘못 안 심었다면 뭐 예수님이게요. 어쩔 수 없이 안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씨를 무성하게 뿌리고 막 잘못 뿌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아픔을 통해 겪으면서 덜 뿌리는 게 덜 뿌려요. 심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전체 평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죄된 본성이 있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다윗의 생애 속에 얼마나 고통을 치르는지 우리는 다윗의 생애 속에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도 심으면 벼 심으면 편하고 보리 심으면 보리 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가 우리가 디스이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 죄된 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심으면 반드시 결과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주님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그래서 우리 모두 전부 다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learn a lesson. 거기에 심기를 조심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심으면 그 결과를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시편 103편의 약속처럼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죄값대로 다 처분하진 않아요. 열 개 잘못하면 그 중에 골라가지고 아픈 매를 때려서 나머지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이니라. 육체로부터 심으면 썩어질 것, 결국은 아픔과 고통과 그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영생 속에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그 자원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심기를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한 마디 딱 나오면 결과를 치르죠. 입에서 나와버리면 이게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인생에 또 그거에 대한 컨시퀀스를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잘못 심은 것들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으며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심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또한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훈련 또 시험 또 마귀의 템테이션 공격 우리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이 많습니다. 낙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암논이 나오죠. 맏아들이죠. 암논이 3절에 있는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의 시스터를 강간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 맏아들을 살해 죽입니다. 여기 압살롬은 그슬왕 달메의 딸이에요. 이방 여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며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든든히 해나갑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그러죠. 그때 아버지의 처첩들을 백주에 또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은 요압의 손에 살해를 당해 죽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인생에 인간이 겪는 아픔 고통 중에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 이상의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그런다면 아 남이니까 털어버리는데 자기 자식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또 아도니아가 나오죠? 4절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죠. 거기에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요압이 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아도니아도 결국 솔로몬 손에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렇게 많은 와이프를 두고 많은 자식을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결혼의 제도는 일부일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전체 평가는 내 마음의 합한 자인데 다윗도 아니 죄된 본성, 옛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생 속에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뼈 아픈, 가슴 아픈 그러한 노후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이 나오며 온전히 나는 녹아지고 죽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결국 빚어내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인생의 길을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기를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이제 다윗은 점점 강성해가고 사울의 왕국은 점점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반역 정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몰락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밑에 있는 리더들도, 사울의 왕국 이스보셋 왕,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진실하지 않냐고, 그리고 전략이 뛰어난 정치가이며 파워풀한 군사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 배신하고 그리고 또한 아기들 끌고 그리고 반역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버룰을 하세요. 그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용을 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중심인가 확인하며 모든 걸 맡길 때, 저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열악한 불리한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유익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버리세요.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실권자는 아브넬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넬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요압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관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예요. 실제 권력을 자기가 딱 쥐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 세계에서도 세상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험불했다가 욕심이 없었다가 권세를 잡으면 점점 욕심이, 인간의 마음속은 교만과 이 탐욕이, 죄의 이 본질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나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되면 이게 자라요. 속에서 애기 자라듯 죄를 낳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파멸의 길이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많은 자기 욕망이 많아요. 자기 소원이 많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에 뽑아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서 자라고 파워가 생겨요. 배후에는 마귀가 그걸 자꾸 물을 줘요. 물을 줘요. 워러되면 자꾸 물을 거기서 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막 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속에 뽑아버리고 기법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원하는데 이거 기법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더 갖고 싶고 더 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속에 버려야 되는 거, 교만, 욕심,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룩처럼 퍼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죄는 누룩, 빵에 막 누룩이 이스트 넣으면 막 퍼지도록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권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자기 말에 컨트라딕 걸리러요. 자기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왕이 될 것과 전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걸 알고도 반역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브넬은 완전히 자기 권력욕에서 실권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점점 더 세지죠. 여러분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고 있는지 속에 스피릿 오브 이게 아브넬도 있잖아요. 때로는 아브넬은 빨리 오버컴하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자꾸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파워를 잡더니 어디까지 갔냐면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있는데 통관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심각한 사건이냐면 이스보셋이 아무리 유약해도 이거를 따지고 짚고 넘어가며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선왕의 첩이나 와이프를 취하는 것은 그 왕을 정복한 왕 혹은 후계자들이 그 전왕의 와이프를 취합니다. 그것은 그 전왕의 왕권을 내가 다 이양받았다는 거예요. 전왕의 그 권세를 다 내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윤리도덕 간통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 이거는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왕의 첩과 통관했다는 거는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그 야욕이 보이는 거죠. 정치적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넬의 반응이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여기 지금 개머리냐 하는 게 좀 뉘앙스가 좀 뭔 뉘앙스인지 좀 안 와닿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넬의 true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개머리라는 거는 유다에게 이것도 따가지고 화날 때 나 개머리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유다의 개머리냐 뭐냐면 지금 사울의 왕국에 와 보면 유다는 지금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니 우리의 대적 유다에 내가 개머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들깨들은 막 다니면서 죽은 사체도 먹고 죽은 짐승도 막 뜯어먹고 그래요. 근데 율법에 죽은 사체를 접하면 부정한 것을 여기서 깨끗이 씻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죽음에 부여된 미닝이 죽음이 아담 하와에게 들은 죄의 결과로 죽잖아요. 우리도 결국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개들이 죽은 것도 이게 스캐빈저처럼 뭐 죽은 음식 다 먹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니까 아니 우리의 대적 유다에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개냐, 그리고 우리 대적 이 유다 편에 내가 선 정치적인 반역자냐, 내가 정치적인 반역자로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못된 개로 모욕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조폭 스타일로 나오죠. 속에서 자기 추룩 캐릭터가 나와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나옵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 그 형제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선에 내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 내 파워 알지? 군사령관이야. 얼마나 내가 지금 전 유다지파 빼고 전부 다 규합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사울의 왕가를 보호하고 자기도 이제 사울하고 사촌이니까 사울의 왕가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은 아버지하고 사촌 형제의 밑이 조카가 되죠. 조카 그렇죠. 그런 이제 다 이제 릴레이션십이 되죠. 그래서 사울의 우리 왕가를 지켜주고 다윗 선에 안 넘겨줬는데 아니 내가 좀 리스바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통관을 했다고 이거를 빅 이슈로 삼고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그리고 반역자 모반자로 취급을 해? 이러고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자기 말에 모순이 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맹세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전 이스라엘에 사울왕 대신 다윗을 세운 거는 전 이스라엘에 이미 소문이 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맹세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위에 벌을 내린다. 아니 이 계획을 알았으면 사울이 죽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다윗한테 왔어야죠. 반역 정부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이스보셋이 책망하고 이걸 따지니까 확 변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하는 것이에요. 협박을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다. 이 맹세는 그래서 강조하면서 내용을 얘기하죠. 이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제 사울왕은 죽었고 이것을 다윗에게 전부 넘기로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건 전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고 뜻이다. 얼마나 자기가 모순이 됩니까?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잔존한 그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산 건 자기 권력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결국은 익스프레스 한 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말에 모순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탐욕에 가리니까. 그리고 지금 아브넬은 아주 정치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약속대로 다윗이 강성해지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유약하죠.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전 민심은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이제 설득하러 다닐 때 보면 그걸 또 고백을 해요. 니네들 마음이 다윗에게 가기 원하지 않냐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전부 설득합니다. 여기 협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이 전혀 파워가 없어요. 이 정도 나오면 선왕의 왕의 첩을 취하면서 이 정도로 협박을 하고 나오면 이스보셋이 왕으로서 파워가 있다면 그건 당장 반역자로 사용입지요.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해요. 아브넬이 이만큼 파워가 이미 강해진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하여 나머지 유다지파 외에 전부 아브넬이 그 다음에 보면 너무 바쁘게 돌아다녀요. 전부 설득하여서 다윗 쪽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한 아브넬의 이 역사 배신의 역사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윗에게 유익하게 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보셋과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갈라버려요.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스가랴서 14장 13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적을 칠 때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랑 같아요.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다면 자기 아버지가 죽자마자 분명히 사울의 왕조는 패한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다윗 쪽으로 왔어야죠. 서렌더하고 둘 다 똑같아요. 둘이 같이 연합이 됐어요. 그러나 더 파워가 있고 컨트롤하는 게 아브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모임, 불의한 연합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갈라서 서로 대적이 되고 배신하게 하고 크게 다치게 해요. 자기의 명예에 손실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연합을 하면 피차가 손을 잡아도 결국은 갈라서 치게 만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울 때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 용사랑 지금 숫자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전쟁터에서 서로 적이 서로 혼란이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쳐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병으로 산 연합군들이 서로 쳐가지고 죽이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그 모임과 연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합과 모임과 대화와 모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아브네라고 친하면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다 뺏겨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쪽으로 갑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6편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역 속에 있을 때 굉장히 고난 중에 쓴 시예요.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 입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아니하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넬같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기회주의적이고 배신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배신당하고 결국은 다치게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앉지도 않고 동행도 안 하고 가까이 안 한다는 걸, 연합을 안 한다는 거, 친하게 안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느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누가 나를 자꾸 죄짓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러면 아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그러고 죄짓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불의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갈라서 배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생각과 마음과 삶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일어나게 하고 더 주님 앞에 예배에 가까이 나오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배신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죠.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아브넬이 왕이 있는데도 지금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이 대적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파워가 왕 위로 올라가 있죠. 원래 이스보셋 왕을 무시해버리고 개인적으로 전령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이 말에도 첫째는 교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전 이스라엘이 당신의 것 아닙니까? 플러스 배후엔 또 유다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금 11지파의 파워를 자기가 잡고 있잖아요. 이 땅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또 그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워낙 교활하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언약을 맺자 그러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가 내 손으로 전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잖아요. 전부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정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죠. 그동안 또 10년 이상 사울에게 죽도록 연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7년 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삶 속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슬로우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계속 일하고 빚고 계신 거예요. 이걸 신뢰하기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 다윗이 조건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 다음 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뭘 조건을 거냐면 내 첩부인 미갈을 데리고 와. 미갈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언약도 못 맺고 내 얼굴 못 봐. 이 조건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리고 정식으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뒤로 몰래 이스보셋 모르게 이제 밀사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게 또 얘기를 했겠죠. 내가 그럼 이스보셋에게 정식으로 전령을 보내 내 처음 미갈 이렇게 하죠. 내게로 돌려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내 아내다. 그렇게 전령을 보내요. 12절에 이 조건을 건 거는 다윗이 요 아브넬이 무슨 변수가 있는지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벌써 한번 배신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 자기 첩부인을 정말 요구한 대로 돌려보내면, 그 약속을 지키면 다윗이 정말 아브넬이 자기 쪽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또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의 첫 부인 미갈,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사울이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그러다가 변덕을 부리고 안 주고, 그 다음에 미갈을 주려고 한 것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미갈하고 결혼시키려고 한 것이 사무엘상 18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사울이 들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거 잘됐다, 다윗하고 미갈을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신부의 아버지한테 브라이드 프라이스를 줘야 돼요. 빙패라 그러죠. 신부의 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가난하고 비천한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딴 거 다 필요 없어, 딴 선물도 필요 없고 블레셋 대적에 포피 100개만 가져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죽이려고 한다. 자기 딸 미갈을 믿기로 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그 브라이드 프라이스를 가져오게 해요.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용사예요? 가서 200명을 죽이고 넉넉하게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할 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즉 생명을 걸고 내가 미갈하고 결혼하려고 내가 신부의 지참금을 준 것이 내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내가 결혼한 여자다, 내 부인이다, 나한테 되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전부 포위하고, 미갈이 당신 여기 있으면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창으로 피신을 시키고 다윗이 아픈 것처럼 우상을 놓고 염소 머리털을 씌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놓고,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들어와서 아 병났어요, 미갈이 병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 병이 났다는데요. 그래? 그럼 침상채 들고 와. 그래서 그들이 가보니까 우상에다 변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자기 아버지가 이게 사이코잖아요. 요나단도 다윗을 편을 들고 보호하려고 그럴 때 단창을 들어 자기의 장남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대적을 숨겨줘, 그러니까 미갈이 급하니까. 뭐 자기 딸도 죽일 수 있으니까. 아니요. 이거 나를 피신 안 시켜주면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아, 이래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이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갈이 생명을 걸고 자기 남편을 살려줬습니다. 예, 그런 관계예요. 첫 부인인데. 그러면 여기에 다윗이 미갈을 또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도피 신세가 된 후에 자기 아버지 사울이 미갈을 딴 남자한테 강제로 줘버렸어요. 결혼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딴 남자의 아내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윗이 이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 정략적인,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딸이니까 사울의 딸이 다시 오면 사울 왕 다음에 후계가 된 이 왕권의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도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와이프가 되면 전 이스라엘과 특별히 베냐민 지파 유다 통일 왕국이 됐을 때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 한 것이, 이거는 남자분이 소개할 것 같아요. 남자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속담에 열길 물은 몰라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데, 열길 물은 알아도 남자의 속은 모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속이 다 드러나. 그냥 못 참아가지고 뭐 고통받아 막 울고 뭐 가슴에 있는 상처 다 뭐 얘기하고 뭐 울다가 그 다음에 또 그냥 또 괜찮아지고. 남자들은 심층은 층층이, 그쵸? 남자는 속 얘기 잘 안 하고. 열길 물 속은 알아도 남자 속은 모르니까 이거는 남자들에게 여쭤봐야 알 것 같아. 이거 미갈을 데려라 한 것이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 같은 분은 아멘 해보세요. 네? 1부 때 물어보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쪽으로 기울더라고요. 2부 남자들은 또 다르신지. 아니면 2번 정말 순수하게 미갈을 사랑해서만이다 한 분 아멘 해보세요. 아니 남자들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1번이네. 1번. 아유,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나 집에 가서. 이거는 그 다음에 다윗의 캐릭터를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 고맙게 해준 사람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슴에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 보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캐릭터예요. 그런데 자기의 첫 부인이었고, 그리고 미갈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고, 아버지가 막 사이코처럼 막 그러는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자기 남편을 생명 걸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다윗 자체가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 전투 200명을 죽여가지고 프라이스를 치른 여자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어때요? 미갈에 대한 사랑이 가슴속에 깊이 있죠? 그것도 있고 또한 정치적 목적도 반드시 있죠. 왜요? 왜냐하면 사울의 딸이 정식으로 와야 전 이스라엘 보기에, 아니 사울의 딸 사위 아닙니까? 자기의 왕이 되는데도 정통성이 있고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와 전 이스라엘이 통일되는데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깊은 속은 모르지만 다윗의 전체적인 캐릭터나 그 가슴의 깊은 속 속에 그러한 애정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믿을 수 없어. 미갈 데려와봐. 미갈을 데려와. 그러면 이제 미갈을 데려오려면 이스보셋한테 정식 전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진짜 전 이스라엘을 마음을 바꿔서 자기한테 돌아오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바빠요. 바빠 지금. 왜 바쁘냐? 그 다음에 보면 15절 16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사울이 다윗이 미우니까, 그리고 이제 피신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를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강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아내를 뺏어오려니까,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전갈을 보냈잖아요. 정식으로 미가를 나한테 돌려줘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보셋 스스로는 절대 돌려주지 않죠. 왜냐? 지금 다윗 왕국과 자기네 적대 관계인데, 적대 관계 왕이,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하고는 미갈이, 아니 남매지간 아니에요. 브라더 시스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파워풀하고 이 왕권에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면 절대, 아니 내가 네 대적 왜 우리 시스터를 주냐, 지금 딴 남자하고 사는데 너 우리 대적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각을 시킨 건 뭐냐면 아브넬의 파워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할 수 없이 발디엘 그 남편에게서 강제로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한 건 10년 정도, 좋게 10년은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이 발디엘이 얼마나 미가를 사랑했는지 볼 수 있어요.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미가를 어떻게든지 다윗한테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 붙어서 자기가 제2인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파워를 잡으려고, 그리고 다윗의 조건이 뭐예요? 너 나하고 협상을 하려면 미가를 데려와야 돼.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도 압력을 넣어서 뺏어오게 하고, 그리고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같이 따라가는 걸 봐요. 여기 불쌍한 남자가 누구죠? 바울인까지. 그러니까 유다지경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브넬이 이제 너 이상 따라가지 마,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갈을 계속 쫓아오면서 울며 통곡하며 미갈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 얼굴들이 가슴 안 아파요? 네, 보통 남자들이 지금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다윗이 내 아내 돌려달라 그런다, 그리고 벌써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와서 왕이 명령을 해서 돌려줘, 그럼 보통 남자는 어때요? 아무리 사랑해도 집안에서 잭소리 못하죠. 이건 압력을 넣어서 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안방에 처박혀가지고 통곡하고 울면서도 이제 바깥에 와서는 안 그런 척하죠. 남자들이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약한 모습 안 보이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정말 사랑해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혼자 울면서 가슴앓이하고 그 자기 아픈 모습, 연약한 모습도 안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겉으로는 그냥 안 우는 척하고.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갈이 가는 길을 계속 따라오며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좋게 1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율법에는 신명기 24장에 와이프하고 이혼해서 버린 다음에 그 와이프가 또 딴 남자하고 사는데 이혼을 했거나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다시 그 와이프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고 뭐 또 다시 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말고, 율법에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케이스는 다윗이 이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급하게 창문으로 밤에 타고 도망가게 하고 그냥 얼떨결에 생리발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버린 것도 아니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미갈도 갑자기 생리발한 상태고, 법적으로는 부부라고요 지금.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조금 고통받을 때 자기의 첫 부인을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안 아팠겠습니까? 다윗의 가슴이 아팠죠. 더군다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생명을 걸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살려준 와이프가 딴 남자한테 갔다 그랬을 때 다윗이 가슴이 안 아팠겠습니까?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또 여기 발디엘이 지금 다윗하고 미갈 사이가 이혼한 상태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잖아요. 그냥 쫓기는 바람에 그냥 이별 상태지, 지금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태인데 사울이 아무리 미갈을 준다 그래도 리퓨즈를 했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발디엘에게도 좀 남자의 욕심이 있었겠죠. 아니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또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다윗이 가슴이 아팠던 것처럼 또 자기도 겪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러한 악과 불의와 배신과 상상할 수 없는 불의들이 케어스로 막 움직여요. 이 땅에서는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눈물 많고 힘든 세상을 이기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힘쓸 때 이 세상에서는 이 케이오스예요. 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점점 성숙하게 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며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이기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상처 전부 치료되기 바랍니다. 이 비극이 빚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의 이 악 때문에 비극이 다윗도 미갈도 또 여기 미갈하고 결혼한 발델에게도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우리 가히 짐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하여 완전히 다윗의 정적 대적이었는데 전 유다 지파를 뺀 지파의 파워를 잡고 있었는데 아브넬을 통하여 전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만드는 절묘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속에 통일왕국을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해서 오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려고 할 때 아무리 대적이 애워싸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역전승을 일으켜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모든 일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위로받고 승리하며 전진하고 나가며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셔요.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못 이루어져요. 다윗마저도 많은 처첩들을 둠으로 인하여 인생에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뭐 환경에 별별 걸 다 겪습니다. 정말 불가능하고 그리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더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 점점 강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자원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 그 섭리가